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농학자 김필주 박사입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난 김필주 박사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62년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뉴욕 코넬대학교에서 작물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필주 박사는 1989년 북한을 방문한 이래 북한의 이모작을 전파하고 협동농장을 운영하는 등 북한의 농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 북한 땅을 처음 밟게 됐고 북한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걸까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김필주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농학자로서 북한 농업기술 개발에 오랫동안 힘써 오셨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까?
좀 오래됐는데요. 전 사실 익스펙트 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겼었어요.
네.
제 회사가 동그라파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종자 생산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굴아파 쪽을 많이 갔거든요.
네.
서구라파하고 동굴아파 사이에서 이제 종자 생산이나 또 판매나 이런 거에 관여되는 기술 지원을 하느라고. 근데 그때 우리 회사에 지금 저 북쪽 분들이 자꾸 오시게 돼가지고.
그때가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그게 1986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승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오셨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전에 회사 네.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그 북한의 그 종자 문제가 그렇게 옥수수 종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작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거기서 듣기에는 그 김일성 수장이 굉장히 그 옥수수 종자 개발에 관심이 많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파이오니어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파이오니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최고예요. 그래서 저를 아마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88년에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좀 우리가 북한에 간다는 거는 참 어려울 때였으니까 생각하기조차도 그래서 좀 방황하다가 89년 3월에 잃어버리지던 내 3월 17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 날짜까지 네. 기억을 하시는군요. 당시 그 북한을 간다는 건 정말 거의 목숨을 걸듯이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디시즌이었어요. 특히
그쵸?
우리 남편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죠.
그러셨군요.
저는 뭐 북쪽에서 났거든요, 제가.
네. 그 박사님이 그 북한 함경도에서 태어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경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지금 8살 때 나왔거든요.
네.
북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네.
또 북쪽에 살 적에는 생활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고 했기 때문에
네.
북에 대한 관심이 저로서는 굉장히 다른 그런
그렇죠.
연민의 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 땅이라는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그 거의 그 25년간
네.
네, 북한을 왕래하셨는데요. 그 처음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그 북한 식량 상황이라든지 농작물 현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때는 배급을 제대로 주는 때였기 때문에
네.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김일성 수령이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종자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참 잘 돼 있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거기는 옥수수하고 벼를 주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곡물의 다양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기 뭐 개성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옥수수 심어야 되고 벼 심어야 되고 중앙에서 또 뭐 어디에는 뭐 심으라는 것까지 관여를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듣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얘기들은 듣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그래도 95년 홍수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95년 홍수가 나면서 전 플라즘도 많이 잃어버리고 유전자원, 유전자원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농토도 많이 파괴되고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97년 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99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식량기구라든가 이런 데 세계인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우리 남쪽에서도 쌀이 많이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지금은 또 자신들도 지속적인 농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 의지도 생기고 또 이 식량 작물의 다양성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보는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홍수가 난다든가 또 무슨 이 가뭄이 든다든가 해서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황해도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비교적 우리 농장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그 황해 남북도 그쪽에 그 대단히 농장이 한 다섯 개쯤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그럼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 제가 여섯 개 농장을 하고 있는데.
아, 여섯 개요?
네, 관여하고 있는데.
예.
다섯 개 농장은 목화가 주작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이, 협동 농장들은 다 지역사회거든요. 하나의 단위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있어요. 과수소부터, 잠옷까지 어떤 때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일 뭐 그런 것들 많이 생산을 하죠. 그때는 제가 하는 여섯 개 농장 중에는 한 농장만 식량작물을 주로 생산을 하고 다섯 개 농장은 이제
목화가
주고 그다음에 거기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농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목화 농장 목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강냉이부터 시작해서 벼, 뭐 기장, 밀보리, 콩, 무배추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를 생산합니다.
네, 그 박사님의 별명이 목화 할머니다. 특별히 목화에 그 목화 재배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2002년에 2002년까지는 그 북쪽에서 중국에서 목화 소음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비날롬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섞어서 옷감 짜고 뭐 이렇게 국내에서 썼었는데 2002년에 목화 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60불에 톤당 소음을 1,060불에 샀었는데 그 해에 1500으로 올랐다, 1800으로 올랐다, 2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도 우리는 목화를 재배할 수 없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화 재배할 사람을 찾는 중에 제가 어떻게 그 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어디서 읽었는데 그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이 북한 일에 관여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지금 내가 70이 넘어서 네.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내 의지대로 했을까?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내가 플랜을 해서 했으면은 이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목화 어머니, 목화 할머니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김필주 박사. 네, 김필주 박사의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